뉴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협상 과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막후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러 정상회담 직전 진행된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북 정상회담 결과 이행 속도를 묻는 질문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지속돼 왔지만 자신은 서두르지 않는다며 무엇이든 시간이 걸리며 그러는 동안 마코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북 정상 간 장성급 회담이 열린 사실을 언급하며 복잡한 과정이지만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군 당국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29개월 만에 완전히 복구해 정상화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단절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어제 완전히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9일 이후 동 케이블을 이용한 육성 통화만 가능했지만 현재 동 케이블 외에 광 케이블을 이용한 유선 통화와 팩스 송수신도 가능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의 일환으로 서해지구 군통신선이 완전 복구돼 정상화됨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러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 정보 요원과 푸틴 대통령 중 누구를 믿느냐는 질문에 미 정부 당국은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말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한 게 아니라고 말했고 러시아가 그럴 이유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러시아는 절대 미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도덕적 동등성이 없으며 러시아는 여전히 우리의 기본 가치와 이상에 적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댄 고츠 국가정보국 국장은 성명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시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연합 군사 훈련 림팩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군이 내일부터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오늘 중국군이 18일부터 23일까지 동중국해 해역에서 실제 무기를 동원한 훈련을 한다면서 해당 수역을 비행과 어로 활동 금지 구역으로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군이 동중국해에서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 규모는 타이완 전체 면적과 비슷하며 구축함 등 대규모 해군력과 동군력을 동원한 실전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중국군이 림팩 훈련 기간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림팩 초청을 철회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 EPA에 오늘 서명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오늘 아베 신조 총리가 도쿄 총리관저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일본 EU 경제동반자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협정이 완전히 발효되면 양측 간에는 99% 이상의 관세가 폐지됩니다. 일본과 EU는 지난 4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최종 타결을 이뤘고 각각 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어제 일부 지역에서 섭씨 39도가 넘는 기온에 습한 날씨가 이어져 열사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주말과 바다의 날 휴일이 더해진 사흘간의 연휴 동안 폭염으로 적어도 14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한국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신고된 온열 환자가 280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역시 북핵 문제 해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discussed one of the most critical challenges facing humanity, nuclear proliferation.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간 유해 송환 합의가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됐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역시 북핵 문제 해결을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가 미국에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의 종식을 상당히 원한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discussed one of the most critical challenges facing humanity, nuclear proliferation. I provided an update on my meeting last month with Chairman Kim.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핀란드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푸틴 대통령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 중 하나인 핵 확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지난달 만나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한 진전 상황을 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일을 해나갈 것이며 이런 헌신에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상황이 해결되기 시작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대립 대신 대화를 선호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과 발굴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 북한의 유해 송환 발굴 논의.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된 상황입니까?
예, 우선 북한이 이미 발굴에 갖고 있는 200여 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송환 시기와 방식에 대해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5,300여 구의 미군 유해에 대해서는 미북 양측이 공동조사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 200여 구의 유해 송환은 이미 지난달 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던 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한 논의도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송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처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가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미 지난달 말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나무상자 100여 개를 반입해서 유해 인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해 200여 구의 송환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미국 언론들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는 오는 27일에 맞춰서 송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대로라면 정전협정의 역사성이 부각되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가 실현되는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해 송환이 이런 비판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유해 송환은 비핵화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 송환에 대해서 미국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공동 성명에 이 문제가 포함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유해 송환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를 이끌면서 미북 간 후속 협상의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앞서 북한이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미국의 동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좀 미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예, 북한의 요구는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직후인 지난 7일에 나온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유해 송환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그리고 종전선언,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류 등의 조치를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후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요구에 부응할 방침임을 밝혀서 주목됩니다.
그러면은 유해 송환 문제와 함께 종전선언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이미 합의된 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에 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 선언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볼 때 네.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동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미국이 이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삼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종전선언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죠?
예.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유해 송환이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에 맞춰 이뤄지면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미국과 남북한 세 정상이 종전선언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예,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거듭 밝히고 뉴욕 또는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하며 이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함께 세 정상이 종전선언에 서명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비핵화가 상당히 진행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를 포함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겁니다. 미국과 북한은 조만간 실무 협상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협상의 결과가 김 위원장의 유엔 총회 참석과 2차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당근으로 제시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간 유해 송환 합의가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후속 협상은 별개라며 향후 유해 발굴과 송환 과정에서 보일 북한의 태도가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로렌스 코브 미국 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군 당국이 미군 유해 송환과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Yeah, I think it'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ecause for Americans, you know, the whole motto has been you leave no soldier behind. So the whole idea of getting
코브 선임연구원은 1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단 한 명의 병사도 적진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미군의 유해를 송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예고 없이 유해 송환 실무회담에 불참한 지난주보다 확실히 상황이 나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를 계기로 미국의 종전선언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협정 체결은 북한의 독립적인 나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안보 프로그램의 짐 왈쉬 선임연구원은 핵 협상은 정치적인 과정이라면서 어떤 것이든 이 과정에 동력을 부여한다면 유용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미군 유해 발굴 합의가 북한의 핵무기 자체와는 무관하더라도 그 과정은 양국 간 신뢰 구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negotiations are first and foremost a political process.
Right.
And so anything that adds momentum to that political process
적어도 이번에 이룬 진전이 향후 핵 협상 무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미국에 안겼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군 유해 관련 합의가 비핵화 협상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It doesn't guarantee anything. We can still imagine a situation in which we have remains returned and where we have family reunions.
미군들의 유해가 미국으로 송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 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은 미국인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유해 문제를 파고들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미군 유해 발굴 작업에 협조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They will charg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or every aspect of the operation to recover everything from
북한이 돈을 버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유해 발굴 작업에 드는 모든 비용을 미국에 청구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작업 차량의 유류 지원비부터 인민군과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까지 두루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미국은 미군 유해를 찾아 미국으로 가져오길 바라는 만큼 기꺼이 모든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고 이를 북한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싱가포르 성명에 명시된 합의 조항을 순차적으로 이행하자는 게 북한의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Agreement that they needed to be executed in the order in which they were listed in the agreement. Starting with the first one to improve relations, then move on to a peace agreement and only then talk about denuclearization.
하지만 공동성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항인 미북 관계 개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다음 문구에 명시된 비핵화를 논의하자던 북한이 오히려 마지막 제사항인 유해 송환을 첫 이행 조치로 꼽은 점은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진심으로 미군 유해를 찾는 데 협조하려는 건지 아니면 과거와 같이 미국의 비싼 청구서를 내밀며 미국을 이용하려는 건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선별적으로라도 개방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빠른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16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법 개혁과 투명성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전반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종 국내 거래에 장마당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해거드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베트남식 변화의 길을 권고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북한은 잠잠합니다. 베트남식 모델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Well, I mean, I think North Korea is never going to follow. Is never going to say it's following.
북한은 그 누구의 모델도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북한은 투철한 민족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은 항상 자신의 모델을 강조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베트남 모델이 중국보다 북한에 더 현실적입니다. 중국은 아주 큰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이 모방하기 쉽지 않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북한이 어떤 모델을 따를 것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슨 모델을 따르는지가 중요합니다.
북한 정부는 계속 관영 매체를 통해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또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할까요?
Well, you know, there are two main things that are going to have to happen, you know. I mean, over time and you know, this is a gradual
두 가지 핵심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핵 문제에 관해 의문이 어느 정도 풀리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이 교육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외국에 개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제외한 외국의 무역과 투자 관계자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핵 문제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야 움직일 겁니다. 따라서 핵과 경제 발전은 서로 연관이 있고 북한의 개혁은 핵의 진전이 없으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뭔가요?
Second thing is, you know, for a small economy like this, I think the external opening is going to be particularly
두 번째는 북한처럼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는 대외 개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 중국에도 이런 대외 개방이 중요했지만 베트남에는 훨씬 더 중요했었죠. 무슨 의미냐 하면 투자 법제 개혁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외국 투자가들에게 자신들의 자산이 북한에서 빼앗기지 않고 보호될 것이라는 법적 보증을 하는 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한 정부가 외부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쉽게 깨는 것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투자 완전에 관한 법적 보호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경제 발전이 진전되기는 힘듭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북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 개혁 조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일부 전문가는 국정 가격과 장마당 가격으로부터 통합하는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Well, you know, but remember, a lot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s already working on you know, market
알다시피
prices.
북한의 많은 경제가 이미 장마당 물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장마당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팽창할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 일꾼에게 주는 월급은 여전히 수천 원에 불과해서 장마당 물가와 큰 격차가 있는데요.
Right. Yeah, but North Koreans don't live on that because they get income from other sources.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인들은 그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물가는 사실상 장마당 가격으로 더 확산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작은 규모의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협동농장의 농장원 규모를 줄여서 사실상 가족농 형식으로 전환해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고 농민이 생산량을 더 갖도록 하는 포전제 같은 개혁을 더 진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산과 거래 역량을 더 강화하는 이런 소규모의 개혁을 연쇄적으로 지속하는 겁니다. 또 국영기업소 간 거래를 장마당 가격으로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매뿐 아니라 도매 가격도 장마당 물가로 대체해서 기업소와 공장이 장마당 물가를 도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북한의 도매 가격은 주로 국가기관과 기업소가 서로 생산물을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인데 이를 실질적인 장마당 가격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That means granting managers somewhat more autonomy in price setting and in investment decisions, letting them do what they want.
그렇습니다. 이런 조치는 기업소 사장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할 겁니다. 사장은 이를 통해 어디에 더 투자해야 돈을 모을지 더 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같은 대외적 요소가 극도로 중요합니다. 외국의 투자와 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없으면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협동농장과 기업소의 일부 개혁 조치가 있지만 북한처럼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의 발전은 결국 외국의 투자와 무역에 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하면 미국 민간 기업들의 투자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 위원장이 정말 그런 미 기업들의 투자를 간절히 바랄까요?
Well, I mean, they don't need American investment. I mean, they don't need investment from any one place.
북한은 미국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필요한 것은 무역망을 중국을 넘어 국제사회로 확대 구축하는 겁니다. 북한 경제에 중국 쏠림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런 과도한 중국 의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실 큽니다. 물론 북중 경제 교류가 더 강화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제 교류를 밖으로 더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다른 세계 개발국에 대한 노동 집약과 제조 분야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많은 나라로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과거 중국과 베트남처럼 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he's actually done more than people think because, you know, he hasn't initiated specific reforms from the top.
저는 사실 김 위원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개혁 조치를 위에서부터 지시했고 그 결과 민간 경제 부문이 북한에서 발전했다는 분명한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김 위원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시장 친화적인 개혁 조치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베트남처럼 공식적으로 시장 경제 도입을 정책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는데요. 게다가 중국은 마오쩌둥에서 덩샤오핑으로 독재가 좀 더 연성화될 때 개혁했고 베트남도 지도부가 개혁적인 인물로 교체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is interesting to compare Vietnam and China because in China clearly you didn't get reforms until Mao had died.
중국과 베트남을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분명히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덩샤오핑이 권력에 오를 때까지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지도부가 바뀌지 않은 채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 개혁을 위해 반드시 지도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도부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국제통화기금 IMF와 협력해 국가 통계로부터 투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Well, I mean, you know, I think at the appropriate point, you know, I think the U.S. and the other and South Korea and China, you know, the
미국과 한국, 중국 혹은 일본과 러시아도 적절한 시기에 북한의 IMF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을 장려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투명성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이 아직 그런 수준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중국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IMF나 세계은행 같은 투명성을 북한으로부터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스스로 그런 투명성 신뢰를 위한 개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런 국제기구 가입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해거드 교수님이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고문이라면 가장 먼저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I would just say to him, you know, North Korea cannot grow rapidly over the long run unless it undertakes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개방하지 않으면 북한은 장기적으로 볼 때 빠르게 성장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에게 말할 것입니다. 북한이 홍콩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려면 개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로부터 북한의 경제 발전 방언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됐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석탄이 세탁되는 과정에 한국도 이용된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총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영토에 유입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 콤스크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인천과 포항을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지만 이번 수정본을 통해 환적지로 고쳤습니다.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능라 2호와 을지봉 6호, 은봉 2호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이완 호는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홀름스크항에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 등에 옮겨 실려 제3국으로 출발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0월 2일 스카이 엔젤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이 한국 인천에 도착했고 10월 11일에는 리치 글로리호가 북한산 석탄 총 5,000톤을 싣고 한국 포항에 정박했습니다. 포항에 도착한 석탄은 톤당 금액이 미화 65달러로 계산돼 32만 5천 달러라는 총 액수까지 공개됐습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이 별도로 공개한 선적 서류에는 포항으로 운송된 북한산 석탄이 홍콩의 콜 이머지 리미티드사가 수출을 했고 최종 목적지는 포항으로 명시됐습니다. 포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환적지라고 밝힌 이번 수정본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이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BOA는 전문가 패널의 이번 수정이 최초 보고서 작성 당시 실수 때문인지 한국 등 특정 국가의 요청 때문이었는지 문의했지만 16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까지 도달한 건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또 북한산 석탄은 판매는 물론 운송까지 금지한다는 안보리 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의 환적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을 적재한 선박들의 다양한 회피 전술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회 경로를 이용한 항해와 위조 문서 이용, 제3국을 통한 환적, 선박 자동 식별장치 조작 등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산 석탄 거래에는 중국과 홍콩, 호주, 영국, 버진 아일랜드 등에 등록된 여러 위장 회사들이 관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최근 남북한 사이의 체육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인데요. 경제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지려면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탁구 대표팀이 처음 출전하는 코리아 오픈 국제 탁구 대회가 17일 한국 대전에서 시작됐습니다. 북한 대표팀은 2016년 리우올림픽 여자 단식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김송희 선수를 포함해 남녀 각각 8명씩 모두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 선수들은 남녀 단식과 복식, 혼합 복식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특히 남녀 복식과 혼합 복식은 남북이 단일팀을 만들어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이 탁구 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은 지난 5월 스웨덴에서 열린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 도중에 여자 단일팀을 만든 지 두 달 만입니다. 한국의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은 지난 15일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에서 단일팀 출전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진전된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코리아 오픈 때도 아마 남과 북이 함께 손을 맞잡고 정말 멋있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앞서 이달 초 평양에서 열린 남북 통일농구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과 정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 이뤄진 남북 통일농구대회는 남북한 선수들이 혼합해서 한 팀을 이룬 뒤 경기하는 혼합 경기 방식과 각각 팀을 구성해 경기하는 친선 경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남북한은 당시 체육실무회담을 열고 남북 체육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북한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의 설명입니다.
가을에 서울에서 통일농구대회를 개최하기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도 코리아 오픈 탁구대회 그리고 아시안게임,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등에서 남북체육교류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전에서 열리는 코리아 오픈 탁구대회에 선수 16명 등 25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 열리는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는 평창올림픽에 이어 개회식과 폐회식 때 남북 공동 입장이 확정됐습니다. 남북한 선수들은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자 농구와 카누, 조정 등 세 개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또 8월 말 창원에서 열리는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도 참가합니다. 선수단 규모는 21명으로 8월 31일 한국을 방문해 9월 15일에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이 밖에 남북은 가을에 서울에서 남북 통일농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이처럼 활발한 남북 간 체육교류가 가능한 것은 비정치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쉽게 택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문화 분야의 남북 교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막을 올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는 북한 영화가 공식 상영됩니다. 미지의 나라에서 온 첫 번째 영화 편지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상영에서는 북한에서 제작된 3편의 장편과 6편의 단편 등 모두 9편의 극영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집 이야기는 지난 2016년 평양국제영화축전 최우수 영화상과 여배우 연기상 수상작으로 부모를 잃은 세 남매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름은 리정아. 학교를 갓 졸업한 이 언니가 우리 집에 드나들던 그때부터 우리 집 이야기는 다르게 흘러갔다.
이 영화는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특수 자료로 분류된 북한 영화 중 처음으로 일반 관객에게 공개 상영됩니다.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의 황성훈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공연과 관련해 북한의 일정을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제 가을이 왔다 공연도 이제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먼저 날짜를 대략적으로 확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북측에 언제쯤 했으면 좋겠냐고 일정을 문의한 상태고요. 이제 북측에서 날짜가 오는 대로 먼저 가능한 공연장을 섭외해서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북한 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공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한국예술단의 평양 공연 봄이 온다를 관람한 후 제안한 겁니다. 남북은 지난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서 각계의 각층에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남북 간 활발한 스포츠 문화 교류가 경제 교류와 협력 등 다른 분야로 당장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 강력한 대북 제재로 기대만큼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한동대 교수는 대북 제재 때문에 남북 경제 교류와 협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제재 시스템이 풀리지 않는 한 한국이 또 미국이 만들어놓은 제재를 어길 만한 것을 난 정부 쪽에서는 하기 쉽지 않죠.
김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어제 핀란드 헬싱키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단독 회담에 혹평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알아보겠고요.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에서 이 다케시마 한국명으로는 독도 영토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한국 정부가 항의했습니다. 또 러시아 여성이 미국 안에서 신고하지 않고 러시아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된 내용까지 보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단독 회담 반응이 안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반응을 보인 곳은 러시아 정부뿐인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그보다 좋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번 회담에 만족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정치권의 여야 또 언론의 보수 진보 매체를 가릴 것 없이 회담 과정과 결과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런 평가가 몰리는 이유가 뭔지 살펴볼까요?
네, 두 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과정에서 줄곧 푸틴 대통령 편에 서서 러시아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네.
제프리 레스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 VOA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상대로 공손했다, 다소 위축된 모습이었고 수년 동안 미국의 어려움을 안긴 러시아의 대내외 행태를 비판하지도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에게 공손했던 게 문제라고요?
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 정상들을 주저없이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한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지난 주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 지도자들을 방위비 증액 문제로 잇따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작 2016년 대선 개입 문제와 시리아 내전에서의 대치, 또 우크라이나 강제 병합 같은 현안이 쌓여있는 이 러시아 정상한테는 아무것도 따져묻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현안을 따져묻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다른 비판을 받는 이유는 뭔가요?
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미국에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보기관을 불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요. 러시아와 관계가 지금보다 안 좋은 적은 없었다라고 적으면서 미국의 바보스러움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요. 러시아 외무부가 이 글을 재전송하면서 동의한다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을 불신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된 계기는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 당국이 이 불법 전산 침입 등으로 개입한 일이 우선 꼽히는데요.
네.
어제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이 문제를 두 정상이 어떻게 논의했는지 질문이 이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여기 있는데 러시아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네.
나도 러시아가 그럴 만한 아무런 이유를 보지 못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한 겁니다. 미 정보당국의 수사 결과를 부정한 건데요.
그러네요.
여기에 비판이 쏟아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우리 정보기관 구성원을 강하게 신뢰한다라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하지만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에 전직 현직 정보기관 수장들이 입장을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가정보국 DNI 댄 코츠 국장이 어제 미러 정상 공동회견 직후에 성명을 냈는데요. 러시아가 2016년 선거에 개입했다는 평가는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을 거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현직 정보 수장이 반박한 건데요.
네.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 국장은 여기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푸틴의 호주머니 속에 있었다라면서 반역적인 것과 다름없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미러 정상회담에 참여한 백악관 안보팀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공화당을 촉구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편에 서서 미국의 사법체계와 국방, 정보당국에 맞섰다. 이는 경솔하고 위험하며 허약한 행태다라고 슈머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부정적인 반응은 마찬가지입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요.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나는 우리 정보기관의 평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지낸 존 맥케인 상원 의원도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실적이라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맹비난했는데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치 행보를 조언했던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마저 비난에 동참했습니다. 그의 대통령직 수행에서 가장 심각한 실수다라고 회담을 평가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즉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 반응도 뜨겁네요.
예, 언론도 기사와 사설 의견안을 통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는 러시아 추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말만 믿고 싶어하는 게 분명해졌다면서
네.
미국 대통령이 나라 밖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모든 개념을 트럼프가 무너뜨렸다라고 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도 사설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적국 지도자와 공개적으로 공모했다라고 적었습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폭스뉴스의 진행자인 닐 카푸토 씨는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큰 적에게 최소한의 가벼운 비판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유감스럽지만 이번 회담은 그냥 잘못된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정치권과 언론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어떤 입장인가요?
예,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 평화를 추구한 것이다 라고 앞서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은 건설적인 대화였다라고 자평했는데요. 이는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좋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득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다케시마, 독도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다. 이런 내용을 고등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는 시기를요. 오늘 일본 정부가 3년 앞당겼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2022년에서 2019년으로 그러니까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섬을 독도로 부르며 실효 지배하고 있는 한국 즉시 반발했습니다.
네. 다케시마에 대한 교육을 일본 정부가 의무화하는 근거가 뭔가요?
예, 학습 지도 요령인데요. 일본의 국공립 사립학교는 모든 교육과 정과 내용의 그 기준이 되는 법적 근거인데요. 보통 10년마다 개정하는데 올해 개정 작업에서 영토 교육 부분을 특히 강화했습니다. 한국과 분쟁하고 있는 이 다케시마, 또 러시아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방 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다시 반드시 가르치도록 했고요.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는 당연히 일본 땅이어서 아예 영토 문제가 없다고 교육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 초에 개정한 학습 지도 요령이 지금 다시 문제가 된 이유가 뭔가요?
네,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이행 조처 때문인데요. 발효 시기를 앞당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3월에 개정을 확정했을 때는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했던 걸 오늘 문부과학성이 3년 이른 내년으로 공고했습니다.
자, 미국 언론에서는 16일 있었던 트럼프 푸틴 회동 관련 소식을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정의 여성이 미국 안에서 기소됐다 이런 또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이요. 러시아 국정인 여성 마리아 부티나 씨를 어제 기소했습니다.
네.
이 부티나 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서 인정신문을 받았습니다. 부티나 씨가 미국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러시아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부티나 씨가 출국할 것을 우려해서 지난 15일 그를 체포했습니다.
네. 자, 기소된 그 부티나 씨가 러시아 정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건가요?
예, 정리하면은 미국 내 정치 조직에 침투해서 러시아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예, 올해 29살이고요. 러시아 시베리아 출신으로 무기를 소지할 권리란 이름을 가진 총기 소지 권리 옹호 단체를 만든 전력이 있습니다. 또 한 러시아 고위급 관리 보좌관으로 일했고요. 최근에는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이 조서에서요, 러시아 정부 비밀 요원인 부티나 씨가 2016년 8월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고 그 전에 몇 차례 미국을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고위 관리 보좌관으로 일했다는데 뭐 이런 부분이 밝혀졌습니까?
FBI 조서는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조서 내용을 근거로 상원의원을 지냈고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인 알렉산더 토르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르신 부총재는 러시아 정부의 해외 불법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미국 정부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부티나 씨가 러시아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는 그 구체적 활동이 좀 중요하겠군요.
예, FBI는요, 러시아 고위관리, 그러니까 토르신 부총재가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부티나 씨를 비밀 요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FBI 조사는 이를 위해서 부티나 씨가 미국 정치 조직 안에 인맥을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들어 놓은 인맥을 통해서 러시아를 위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죠.
네.
부티나 씨가 어떤 조직에 접근을 했나요?
예, 역시 FBI 조서가 특정 단체를 지목하고 있진 않은데요. 그런데 미국 언론들은 전미 총기협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부티나 씨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이길 것으로 가정을 하고 공화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전미 총기협회를 활용하려 했다는 겁니다.
네. 부티나 씨가 미국 안에서 단독으로 활동했을까요?
아닙니다. 부티나 씨를 활동을 돕던 미국인 두 명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조서는 이들 신원 역시 밝히지 않았습니다. FBI는 부티나 씨가 두 사람과 협의해서 러시아 인사들과 영향력 있는 미국 측 인사들의 만남을 주선하려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 부티나 씨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지네요.
예, 2016년 5월에 토르신 부총재하고 부티나 씨가 이해 미국 켄터키주 루이스빌에서 열린 전미 총기협회 NRA 총회에서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의 만남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현 백악관 백악관 상임 고문이 이 제안을 거절했는데요. 네. 대신 트럼프 후보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씨가 토로신과 부티나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기소된 부티나 씨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부티나 씨 변호인은 그가 러시아 정보 요원이 아니라면서요. 부티나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오는 18일 부티나 씨의 보석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 31도, 남포 아침 기온 22도, 낮에는 30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5도, 중강 아침 기온 20도, 낮에는 29도, 강계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2도, 낮 최고 28도, 개성 아침에는 23도, 낮에는 30도, 사리원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은 3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대체로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 31도, 풍산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9도, 원산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33도, 청진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3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6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7월 17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협상 과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막구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러 정상회담 직전 진행된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북 정상회담 결과 이행 속도를 묻는 질문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수십 년간 지속돼 왔지만 자신은 서두르지 않았다며 무엇이든 시간이 걸리며 그러는 동안 막후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북 간 장성급 회담이 열린 사실을 언급하며 복잡한 과정이지만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군 당국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29개월 만에 완전히 복구해 정상화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단절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어제 완전히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9일 이후 동케이블을 이용한 육성 통화만 가능했지만 현재 동케이블 외에 광케이블을 통한 유선 통화와 팩스 송수신도 가능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의 일환으로 서해지구 군통신선이 완전 복구돼 정상화됨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러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 정보위원과 푸틴 대통령 중 누구를 믿느냐는 질문에 미 정부 당국은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말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한 게 아니라고 말했고 러시아가 그럴 이유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러시아는 절대 미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도덕적 동등성이 없으며 러시아는 여전히 우리의 기본 가치와 이상에 적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댄 고츠 국가정보국 국장도 성명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시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연합군사훈련 림팩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군이 내일부터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오늘 중국군이 18일부터 23일 오후까지 동중국해 해역에서 실제 무기를 동원한 훈련을 한다면서 해당 수역을 비행과 어로활동 금지구역으로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군이 동중국해에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규모는 타이완 전체 면적과 비슷하며 구축함 등 대규모 해군력과 공군력을 동원한 실전 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중국군이 림팩 훈련 기간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림팩 초청을 철회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배를 이용해 지중해를 건너 스페인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이주기구 IOM은 오늘 스페인이 최근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가는 난민과 이주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활발한 루트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OM에 따르면 올 들어 스페인에 도착한 난민과 이주자는 모두 18,000여 명으로 6,500명 수준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17,800여 명이 도착한 이탈리아보다 더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과 이주민 수는 93,200명을 넘겼습니다. 난민들의 이탈리아 유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해 이탈리아와 리비아 당국이 연안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최근 난민 감경 노선의 극우 포퓰리즘 정부가 난민들을 태운 비정부기구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스페인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거부한 일부 난민 구조선들의 입항을 허락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어제 일부 지역에서 섭씨 39도가 넘는 기온의 습한 날씨가 이어져 열사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주말과 바다의 날 휴일이 더해진 사흘간의 연휴 동안 폭염으로 적어도 14명이 숨졌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도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신고된 온열 환자가 28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